히브리 11장 35절 더 좋은 부활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 35절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나가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딜리버런스를 원치 않았대. 구원을 원치 않았대. 잠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경이로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말씀, 이 은혜로운 말씀을 또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던 구출을 원치 않았던 이런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제가 또한 동일한 믿음의 영을 지닌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믿음을 더 크고 강하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결과들이 늘 있게 하시고 선한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을 이 현 세상에서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 믿음의 모든 보상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더 큰 보상이 있고 더 나은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현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셔서 간직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만 모두 다 주어진다면 산 소망이나 복된 소망이나 영광스러운 소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산 이들의 다양한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칼날을 피했고 연약한 가운데도 강하게 되었고 용맹하게 되어 외부의 군대들을 물리치는 승리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냥 연약함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냥 죽었어요. 말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로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다 모두 욕과 같이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고 부와 장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뭐 해피엔딩의 해피엔딩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성도의 삶이 노아, 요비나 아브라함과 같은 결말을 맞았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들과 동일한 믿음의 영으로 살았지만 그 끝은 모두 다 다릅니다. 믿음을 통해 사는 어떤 이들은 성장에서 고문을 받다가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평생처럼 옥에 갇혀 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은 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잘 나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뭐 이랬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산 결과가 이것이 전부라면 뭐 현대사에서 산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아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 이래 된다면 누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이리라 했습니다. 맞죠?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만 뭐 했다면 이게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 만약 이 현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만 소망을 갖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일 것입니다. 현세상에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 또 저 하늘에서 더 좋은 부활이란 보상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꾸 현세상을 전부로 봅니다. 죽기 전까지의 삶은 삶을 전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어떤 결과와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무슨 성취를 얻으려고 합니다. 무슨 보상을 다 받아내려고 합니다. 저 하늘에서 받을 보상, 다가올 세상에서 받을 무엇을 믿고 기대하는 대신에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뭔가 끝장을 보려고 생각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가시적인 무엇인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바란 대로 무엇이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산 결과가 왜 이 모양이고 왜 이 꼴이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오래 참고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난 믿음으로 분명히 살았는데.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 뭐, 개근도 하고 말이죠. 개근한 결과로 성경도 한번 받고. 이랬는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초대교 예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야고보는 헤롯의 칼날에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대원자들은 피를 흘려 죽임을 당했고, 많은 신약 성도들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뭐, 피 흘린 발자취나, 뭐, 팍스의 선교자의 노트와 같은 그런 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살던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생생한 역사의 증언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죽을 위기에서도 무사히 살아나고 기적적인 승리 등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믿음을 통해 잘 살다니까 위기에 빠지게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믿음을 통해 가정이 위기에 빠지고 직장 생활이 위태롭게 되고 자신의 원대한 꿈과 계획이 좌절되는 예들은 허다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극적으로 건진을 받았지만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굶은 사자들에게 밥이 됐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을 통해 불타는 용광로에서 그을린 냄새조차 없이 안전하게 구원받았지만 교회사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불타는 장작더미에서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결말은 각기 다 다르지만 이들이 저 하늘에서 받게 될 믿음의 보상과 영광은 모두 다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건 다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것만이 전부라면 고문을 당하고 죽은 이들만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믿음을 통해 어떤 이들은 고문을 받되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다.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래야 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하나 가진다든가 뭐 교회에서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만든다든가 신앙을 통해 인격을 좀 수양하고 교양을 좀 가지고 믿음을 가짐으로 뭐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든지 뭐 안식을 얻는다 등등의 의미를 가진 것이 고작입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위해서 믿고 어떤 이는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 사람들이 뭐 유대인들이 신자로 산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출애되고 재산이 몰수되고 살던 고향을 떠나 어딘가로 떠돌아다녀야 되나 그 도망다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대 사회에 어디에나 있던 해당에 출입할 수 없고 그들과 교제할 수 없고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돌에 맞거나 채찍에 맞는 등은 그런 고난은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상 가능한 그런 수순이었단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가진다는 것의 의미는 고난과 희생과 주류 사회의 배척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결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핍박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말은 곧바로 그들과의 절교를 선언하는 것이었고 추방을 당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1세기에서 3세기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언제든지 붙잡혀 죽겠다는 언제든지 붙잡혀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의 몰수는 기본이었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은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자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었다 이거죠. 이는 사회의 범죄자나 국가의 반역자로 살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선택임에 틀림없습니다. 중세 150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성경을 믿고 성경적인 실행을 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은 종교재판을 받아서 만으로 판결받아 죽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신자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게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자신의 앞날과 삶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계산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피해를 받게 되고 이런 손해를 받게 되고 이런 삶들이 고난들이 내 앞에 다가오는데 그걸 믿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계산 충분히 앉아서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예. 다 그렇게 계산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믿었어요. 오늘 교회 사람들 그런 비용을 계산하냐? 아, 계산합니다. 저만 해도 예수를 믿을 때요. 일단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족에서는 왕따가 된다, 이거. 우리 집은 유교 집안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딱 처음 생각이 우리 가족에서는 왕따가 된다. 잘못하면 내가 가졌던 계획과 꿈은 포기해야 될지 모른다. 그 직감적으로 이미 들어왔어요. 직감적으로 거의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 한국에서 사회생활 하려면 뭐 친구도 많아도 술, 담배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거 못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게 어린 나이에도 벌써 들어왔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데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그렇게 살겠다. 나 술, 담배 안 하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 술, 담배도 안 하고 사회생활 할 때 그런 거 안 하고 그 사람들 한 그런 그 서클에 어울리지 않고 말이요. 그런 뭐 예를 들어 뭐 부정적인 어떤 그 부패나 부정에 어울리지 않고 이런 내가 거부하며 살아야 된다 거부하겠는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뭐 제사 안 지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뭐 신앙의 자유란 게요 10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럼 사실 엄청난 그 특히 여자가 며느리가 막 예수 믿는다 거든 추석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사. 그럼 보통의 희생이 아닙니다. 보통의 희생이 아니에요.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 응? 또 교회 십일조 한다는 것이요, 돈 없는 가정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다, 그죠?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다는 건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응? 그게 뭐 꼭 뭐 못 배운 집이에요. 뭐 쌍무식한 집안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응? 제가 68년생인데 저보다 나이 몇 살 더 많은 자매인데 그 사람이 아버지가 서울 고도 판사였거든요. 근데 아, 이 딸내미가 예수 믿고요 선교사로 가겠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그때 고등법원 부장 판사나 된 사람이요. 딸내미 머리를 쭉 잘라버려요. 그게 1980년대 있을 수 있는 소리 80년대에 그 자매가 예배를 하는데 머리 뭐 쓰고 예배를 왔더라고요. 그 현대에 말이죠, 어? 한국에서 뭐 아주 뭐 상류층, 나름대로 상류층, 그런데도 그래요. 근데 그래서 믿는 거,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런 거 말이에요. 제 친구는 연대 의대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해외 상사를 많이 다녀, 해외에서 쭉 다니다가 이제 한국에 정착을 했는 교수예요. 그 사람 특례 입학으로 연대를 갔어요. 특례 입학, 달래. 근데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딱 아들을 딱 잡아놓고 일요일날 교회 가겠다는데 문제에서 그냥 귀신아 되기를 양쪽으로 한 대씩 쳐버렸어요. 근데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 얼마나 무서워했는데 그때 딱 양쪽 귀신아 되기 한 대 맞고 그냥 절망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찝히고 말이죠. 아, 예수 믿는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처음으로, 이전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거기 가서 탁구 치고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뭐 노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게. 집에서 잘못하면 그 쫓겨나 했구나 한걸 딱 느꼈어요. 근데 믿겠느냐 이게 이제 가슴에 들어온 겁니다. 그때 믿겠느냐 했어요. 그게 응? 그 주님 그래서 그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인데 오늘날 우리가 비용이란 것이 막 그 정도가 아 엄청 그것만 들어도 남들이 다 은혜 받고요 토전 받아 그 정도만 가져도. 근데 이 유대 사회다 유대인들이나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이거죠. 응? 뭐 중시에 암흑시대에 내가 뭐 재침례 교도가 된다 침례를 새로 받는다 이런 일이 그 생명을 내놓은 일이었어요. 생명을 내놓은 일이었다. 그걸 생각을 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믿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믿는 거예요. 내가 해결 공부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 목숨 내놓은 겁니다. 그 믿는 거.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거 뭐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누구든지 날 죽이라 이 말과 다름없는 겁니다. 침례 받는 건 나 예수 믿는 표식으로 나 누구든 나 때려 죽이라 같은 말이에요. 그래도 믿느냐 그래도 믿겠느냐 이거죠. 오늘날 이거 미국이나 서구 유럽이나 한국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피해도 없고 손해도 볼 것이 없고 믿음으로 인해 그저 좋은 것만 얻을 수 있다면 또 믿음으로 그냥 뭐 하다 좋다 그런 신학이라 설교는 사실 어느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구약에도 없었고 사실 신약에도 복음서 시대도 없었고 사도행전 시대도 없었단 말이죠. 어느 시대도 없었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전도하러 간 소아시아 어느 교회도 예수 믿어서 핍박 없는 교회는 없었다 이거죠. 응? 뭐 데살로니가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어느 교회도 그런 교회는 없었어요. 그런 가르침 그런 신학은 그런 설교는 없었다 이거죠. 교회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기꺼이 결단해야만 한다고 외친다면 아마 오늘 교회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을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교회 왔다 깜짝 놀라서 다 돌아갈 겁니다. 오늘 전도자들은 신자가 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믿으면 모든 게 다 좋다고 말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뭐 술, 담배 끊으라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아이고 이번 고난주간인데 우리 고난주간만으로 잠시 한 일주일간 끊어보십시다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입니다. 그게 큰일한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된다.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믿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온다 등등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주님 결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기를 따르려는 제자 후보들을 향해서 자기 소유를 포기해야 되며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미움과 조롱과 박해와 매질을 받아야 될 것이고 심지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반복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생각하리라. 노장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거죠. 응? 해당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요. 주님은 계속 이걸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응?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말씀 안 하셨다 이거죠. 신자 한 명 더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의 머리수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약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일찍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부터 성도들이 받게 될 고난과 박해와 심지어 죽임까지도 죽임 당하는 일까지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를 전할 때 말이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놓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형제들, 친구들,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심한 모욕과 조롱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야 된다.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냐 이거죠. 당연히 진짜 제대로 예수 믿으면 아마 상당히 이제부터 고생 좀 할 겁니다. 물론 그에 따른 기쁨도 있고 능력도 주어지고 은혜도 있지만 사실 상당히 이게 상당히 한 길입니다. 이걸 가르치냐 이거. 당연히 친구들도 당연히 따돌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가족들로부터 당연히 따돌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핍박을 받을 터이나.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떻게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네 고생한다는 말을 잘못하면 매질 나가고 감옥 가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믿으라 서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은 하나같이 불같은 시련과 박해가 임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중세 1500년 동안의 암흑시대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중동의 많은 회교권 국가들이나 아프리카를 비롯한 동남아 각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캐톨릭 지역에 있는 이 개신교 교회들은요 일요일날 밖에서 기관단처럼 주르륵 가리기면서 가버립니다. 그런 예들이 허다합니다. 그 예수 한번 믿고 교회 한번 나온다는 것은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오늘도 나를 무사히 살려주시옵소서요. 부호해 주시옵소서요. 앞으로 대환란 시대가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바로 사회적 매장이나 목베인 같은 위험을 요구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 어느 시대나 다 그랬습니다. 천년왕국이 오기 전까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한다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본문 말씀.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은 여인들이라면 당장 뭐 엘리아와 엘리사 시대의 여인들이 생각납니다. 엘리아는 사르밧과 아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죠. 특이한 일은 여기 보면 엘리아의 믿음으로 엘리아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고 말하지 않고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냄년 역시 아들의 육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아들의 죽음을 구하고 그를 통해 살림을 받았습니다. 소냄년은 원래 불임이었는데 엘리사가 아들 있을 것이 돼서 아들을 이제 낳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냄년은 내가 아들 없을 때 아들 주신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을 통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죽으니까 또 찾아가서 살릴 것이다 이런 믿었던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들은 뭐라고요?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그들의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는 등의 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아, 그 목사님 능력이 대단해. 그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일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죽은 자식들을 둔 여인들이 엎드려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단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병든 자들이 있을 때 교회 장로를 청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병든 자를 침상에 메고 데려왔던 친구들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데려온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굴 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 병자가 나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병 분명히 자신이 고치셨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행한 일을 믿음으로 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죽은 이들을 살려서 받기도 하고 죽게 된 이들을 살려서 받기도 합니다. 죽은 자들도 살려받고 죽게 된 사람도 살려받기도 한다 이거죠. 복음서에도 이와 비슷한 예들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죽게 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죽게 된 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어차피 못 고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주님께 찾아와요. 그런데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가는 도중에 딸이 죽어버렸어요. 야이로는 병들어 죽게 된 딸을 살려받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그는 뭘 살려받았어요? 죽은 딸을 살려서 받았습니다. 그 죽게 된 딸을 살려서 받은 게 아니라 죽은 딸을 살려받았어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여기지만 주님은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내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내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누가복음 8장 5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주님은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은 병들어 죽게 된 이들을 살리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는 데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나 병들어 죽게 된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내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이미 야이로의 딸은 죽었지만 야이로가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을 믿을 때 온전하게 됩니다. 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는 주님이 속히 오셔서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얻은 것은 뭡니까? 죽은 지 나흘 된 죽은 나사로,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서 받았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냐 했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거. 죽게 돼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병이 낫는 것도 나올 수도 있지만 이미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이거죠. 살 수 있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영광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했어요. 그런 후에 주님께서 동굴 무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일어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매장하러 무덤으로 가는 중에 관해서 일어났고요.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2000년 전에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어제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사고나 질병으로 지금 죽은 자들도 모두 한꺼번에 일어날 것입니다. 상관없다 이겁니다. 응? 상관없다 이거죠. 죽은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가는 주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한마디 말씀에 믿음으로 살라 죽은 자들이 일어나 다 순식간에 땅에서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믿음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은 예는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베드로는 도르가란 여인을 살렸습니다. 도르가, 다비다. 같은 이름인데 이제 헬라식 표현,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도르가란 여인을 살렸습니다. 죽은 여인은 말이 없지만 이 여인의 죽음을 베드로에게 알리고 속히 와달라고 부탁한 이들의 믿음으로 인해 살아났습니다. 물론 이 다비다가 병들었을 때 빨리 오라고 부탁했어요. 옆바로 사람 보내서. 옆바란 지역인데 원래는 그 다른 지역이 있죠. 루스인가요? 거기 있었죠. 이 베드로가.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죽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깨끗이 씻겨놓고 베드로가 이웃 동네에 있다는 걸 듣고 이제 빨리 보냈는데 이미 베드로 왔을 때 죽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이 슬퍼서 울었단 말이죠. 병들어 죽게 된 이를 살려달라고 베드로 불렀는데 사실은 병들어 죽게 된 이가 아니라 이미 죽은 이를 살려서 받은 겁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알려서 속히 와달라고 부탁한 이들의 믿음으로 이 여자가 살았다 이거죠. 다비다 살았다 이거죠. 베드로 와가지고 기도하고 뭐요.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 일어나라 그랬단 말이죠.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달려왔던 이들의 믿음으로 병든 자들이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니,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향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니라. 뭐 남자도 마찬가지죠. 뭐 여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응?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되고요. 교회는 여자입니다. 향락에 빠져 사는 여자나 세상에 빠져 있는 교회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향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어라 죽은 것이다. 이 말은 세상에 빠져 있고 죄에 빠져 있고 이 마귀와 연합하고 말이죠. 이런 여자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말한 겁니다.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로다 입니다. 4대 교회는 뭐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로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나 뜨겁지도 찬사는 라오디게아 교회나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에 불과한 4대 교회를 다시 소생시키고 살려서 받는 것은 뭘 통해서 된다는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 된다 이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살리냐, 4대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거죠.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달려 나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채 죽어있는 성도들은 그 성도를 다시 살려받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려받기 위해서.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 속에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너 잠자는 자여, 너 잠자는 자여. 다 죽은 자입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깨어서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예요. 그 성으로 어떻게 우리가 죽은 자를 일으키느냐, 그냥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달려감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인들은 자기들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말 안 듣는 내 자식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불순종한 내 자식 어떻게 할 거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 잠자는 자에 깨워서 죽은 자들로 일어나라, 이거.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주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부활이신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려서 돌려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대언자를 원하십니다.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대언자. 주님께서 간에 누워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외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을 통해 죽게 된 자를 향해서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능력이고 권능임 특권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뭐 용광로 불을 끄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죽은 자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권능은 없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마른 뼈들의 골짜기를 향해서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외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저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뭐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 다음날 참 오래도 우울증에 빠질 만큼 뭐 그러더라고요. 교회, 분명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왔는데 뭐 목장 공부도 하고 뭐 그거 뭐 목장도 그런데요. 이 LA 교회, 이 한인 교회들 뭐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오면 뭐 3일 동안 무슨 뭐 산상 수련회 있는데 자기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좀 그 3일 동안 좀 자다 와야겠다. 낮에는 뭐 밤에는 뭐 그걸 하고 낮에는 뭐 자야 되겠대. 그 교회 수련회 안 가고 왜 가지고 이런 거는 교회 수련회 하면 아침부터 또 밤까지 성경이 되고 더 피곤하거든요. 이러면. 근데 목장이나 소리 많이 했어도 내가 뭐 별로 뭐. 그러면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저는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요. 귀가 찬데 이 사람이 보니까 뭐 따는 그 교회도 상당히 이거 열심히 뭐 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 이게 뭐예요? 이게 현재 이 쪽지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교회 모습은 교회는 그냥 조직이더라 이거예요. 교회는 조직이더라요. 우리는 이런 자들이 다 살아있으나 죽었다 이거.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들이 교회도 죽었고 성도도 죽었어요. 이 땅에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곳 모든 교회는 다시 살아나야 되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부활이 필요해요. 다시 35절입니다.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을 다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죽음을 기꺼이 맞이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돌려받은 이들을 얻지만 그냥 믿음을 통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했다니 고문을 당하면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 연장이나 육체의 삶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장차올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냥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고문으로 인해 육체의 극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구출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고 구출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았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기에 고문을 당한 것은 참으로 죽기보다 싫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사진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각종 고문 도구들을 보았을 겁니다. 만약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은 인터넷으로요 고문 도구 이렇게 검색을 한번 쳐보세요. 고문 도구. 제가 제 밤에 한번 쳐봤거든요. 고문 도구 이렇게 검색을 한번 쳐봤더니 그 고문 도구가 많은 그 박물관도 있더라고요. 고문 도구. 수사관들이나 간첩이나 범죄자들의 자백 수사관들이 말이죠. 간첩이나 범죄자들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사용한 것들보다 종교 재판에 사용된 고문 도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참 기상천외한 도구들이. 그런데 이런 도구들이 있을까 싶어요. 뭐 손팔도 뽑기, 뭐 눈이나 혀를 뽑는 거, 각종 관절이나 마디 꺾기, 신체 절단, 불에 달고 인두로 몸을 태우는 그거 뭐 기본적인 거고요. 상상조차 불안한 각종 고문 도구들 서두르겠습니다. 서두르게요. 길다란 전에요. 유리 조각하고 쇠 조각을 해가지고요. 입에 넣어요. 그럼 물을 조금씩 넣어주면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그게 안으로 솔솔 조금씩 좀 들어가면서 이게 오늘 다 파, 이 내장 다 파거든요. 계속 물을 조금씩 부어요. 그러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정신적으로는 결코 각종 도구를 사용해주는 그 고통, 극심한 고통을, 그 고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은 고문의 강도가 약하거나 견딜만한 어떤 것이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성도들의 몸에 가해진 그 악랄한 고문,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성도들은 부활의 권능으로 죽음에 이르는 고문을 당하되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이미 그 고문에서 이미 이기고 있었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건 이미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영이 몸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문을 당하면서 그 힘이 부활의 권능과 다가올 세상의 그 권능과 선함을 맛보고 익히셨기 때문에 불에 타거나 그런 육체의 고통이 가해지는데도 풀려나는 것보다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한 겁니다. 더 나은 것을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추구한 거예요. 야, 근데 그걸 모르는 이들은 이제 이놈들 진짜 독종이다.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정신 돌아버리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하지만 실제 이들은 더 큰 뭐래요. 고통 속에서 이미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요. 하늘의 선함을 맛보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불타는 속에서도 그렇게 자기 탈이 타고 있는 속에서 그런 거예요. 고문을 가하는 이들은 언제나 믿음을 배반하라는 회유를 가합니다. 한마디만 예수를 부정해라. 한마디만 믿음을 포기해라. 그들의 제안은 주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라는 조건에 붙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풀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 조건이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무슨 조건인데 그 조건으로 내가 내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거죠. 이들은 모두 주님이 말씀하신 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능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대로 몸을 죽이는 이들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했고 몸의 죽음보다 부활의 영광을 더 소망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각종 고문의 형태에서 풀려난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끓는 가마솥에 던져주고 불타는 장작점 위에 묶여 세워진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배반하는 조건으로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기를 원치 않았고 몸이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믿음의 포기나 믿음을 부인함으로 얻게 된 육체의 자유나 생명의 연장은 죽음으로서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의 비중과는 차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육체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몸이 멸한 뒤에도 얻게 될 더 나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고문을 당하는 이들의 손에서 육체의 생명을 얻기를 거부했고 풀려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구출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란 말씀에 주목하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고문을 받으면서 육체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왜 이대로 죽어도 된다 이거지. 왜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죽어도 돼요. 이대로 죽는 게 낫다 이거죠. 여기서 괜히 풀려나는 것보다 이대로 죽는 게 솔직히 낫다 이거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이들은 이 땅에서 이 육신에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몸을 괴롭히는 고문도 이들을 꺾을 수 없고 세상에 주는 어떤 영광도 권세도 부유함도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이들은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0절과 41절에 또한 하늘에 있는 몸도 있고 땅에 있는 몸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과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다르니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이 다르니 이는 이별과 저별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이라. 영광이 다르다 그래. 이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이별과 저별의 영광이 다르다. 믿는 이들이 모두 부활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영광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the better resurrection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들이 물론 풀려나서 뭐 한마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내가 도저히 고통을 못 이고 너무 두려워서 풀려났다 아니에요. 응? 그렇다고 뭐 구원을 잃어버리지 구원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뭐 부활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위협이나 고문의 고통에 굴복해서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풀려났지만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뭐 우리 신사 참배 때도 있고 뭐 유교 때도 있지만 뭐 한국의 그 유명 기독교인 뭐 한 누굽니까 그 한경직 목사님입니까? 그분도 주일 예배 끝나고 성도들 이끌고 신사 참배로 갔습니다. 응? 응? 주일 예배 끝나고 신사 일요일날 말이죠. 성도를 다 이끌고 자기가 앞장서서 응? 신사 참배로 갔다가 그 물론 평생에 짐이 돼가지고 응? 죽기는 여러 차례 회개하고 뭐 성도들 앞에서도 회개하고 공개적으로도 회개하고 뭐 그러시긴 하셨어요. 그렇게 그렇게 그걸 위해서 말이죠. 응? 했다가 그 사람이 아마 그 사람 이제 구원에 떨어져서 뭐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죠. 구원 받습니다. 우선 부활하죠. 근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뭐 주기철 목사님처럼 말이죠. 뭐 최근 목사님처럼 그냥 가면서 죽어버린 거죠. 고문하 풀려나길 원치 않아. 풀어주겠다고 계속 회유를 하잖아요. 한마디면 부인하라. 근데 그냥 풀려나길 원치 않았어요. 구출 받길 원치 않고 죽었다 말이죠. 그들의 부활과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 이들과 믿음을 부인하고 풀려난 이들이 뭐 부활하는 데는 같은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업의 보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부활을 잃어버릴까 봐가 아니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자신의 몸이 뭐라고요?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고루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게 해주시고 혼이 깨어나고 영이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을 평생토록 가슴에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가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참 믿음으로 이 땅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고 또 고문을 당하되 풀려나길 원치 않았던 그런 믿음의 순교형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